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가 요한인데요. 그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복음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예,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기대가 있어야지만이 은혜도 받고 또 말씀의 충만함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묵상한다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은 초신자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에요. 그만큼 술술 읽을 수 있고 이해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기독교에 입문해서 어떤 성경책을 읽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권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입문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기독교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권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만큼 초신자가 접근하기에 쉽고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신학자들도 어려워하는 책입니다. 이게 참 신비롭죠? 그만큼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약하자면 요한복음은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플한데 굉장히 딥해요. 굉장히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을 가장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성경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이 첫 번째 생각이 요한복음 묵상을 생각하며 떠오른 두 번째 생각과 연결되는데요. 이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성경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색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4개월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라면 세상 책과 다르게 성경이 말하는 아주 원색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접고 난 이건 내가 아는 본문이야 이 생각을 접고 요한이 기술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는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다시 읽으면서 더 정확하게는 복음서를 낯설게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를 기술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번 4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폭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귀한 4개월의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과 오버랩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이 연상이 돼요. 혹시 어떤 성경이 연상되셨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수준을 한번 어떤 성경책이 혹시 연상되셨어요? 창세기가 연상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이 오버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한 쌍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성경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1장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레퍼런스로 두고 요한복음 1장을 기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이 성부 하나님의 주된 포커스가 있다면 요한복음 1장은 성자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 선포한 말씀이라면 요한복음 1장은 새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새 창조 즉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요한복음 1장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육신에 관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창세기 1장과 신약의 요한복음 1장은 서로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강조점과 관점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와 다른 요한복음만의 강조점과 관점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incarnation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주장하지 않는 기독교만의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흔히 우리가 이 성육신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고 둘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묵상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데요. 그로 인한 결과 두 번째 이 사실은 많이 간과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의 변화가 있었죠. 그게 하나라면요.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성육신과 관련된 신학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뭐 1세기, 2세기, 3세기 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려서 체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논쟁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전에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후에 어떤 분이 되셨는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논쟁이에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예수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성육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이게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만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주장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다른 어떤 책도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와 뿌리가 같은 유대교나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이죠. 선지자죠. 오직 기독교만 성경에서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과 3절이 이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주장이에요. 2절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적으로 표현된 1절과 2절과 3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세례요한의 고백도 이것을 뒷받침하는데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님인데요. 왜 이렇게 말했죠? 시간적으로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게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덧붙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앞섰다고 이야기해요. 세례요한보다 앞섰다고 말해요. 늦게 태어났는데 나보다 앞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 예수님을 가리킴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존재론적으로 먼저 계신 거예요. 영어로 하자면 pre-existence입니다. 예수님의 선재성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존재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1세기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므로 세례요한의 고백이 맞죠. 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창조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1세기에 태어난 세례요한보다 예수님은 먼저 계신 분이죠. 이것이 성경이 주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비천함을 입고 오셨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레니우스라는 초대 교부는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조물주가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창조주가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비하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머문다면,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만 머문다면 성육신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반쪽만 아는 진리에 머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물어야 함과 동시에 그 성육신을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를 동시에 물어야 됩니다. 초대교부 이레니우스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16절로 이어집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충만함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으로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그의 성육신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가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요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알 때 성육신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교부인 아타나시우스는 성육신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가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가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라는 명제를 남겼어요. 아타나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앞에서 신자의 진정한 신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떠올린 비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시 제로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로섬이라는 이 용어가 있는데요, 이 제로섬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면 다른 사람은 이득을 보는 것을 제로섬이라고 합니다. 가령 비가 오면 집신장수는 장사를 망쳐요. 하지만 우산장수는 호황을 누립니다. 그래서 사회의 손익을 전부 합하면 그 총합계가 제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놀이터의 시소의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시소를 타보셨죠? 가만히 두면 그냥 평행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앉으면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요. 하지만 그 합을 합하면 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간 만큼 올라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상태로 내려오셨어요. 얼마나 내려왔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내려오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편에 앉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오신 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제로섬입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해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제로섬이라는 인간 사회의 계산 방식은 다 무너져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화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조금 어렵죠?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한이 전한 복음, 예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거예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그렇게 축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우리는 지금 실감을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비로소 실감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라 이제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실감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가 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의 신분을 송두리째 바꿔주셨습니다. 지옥 형벌이 마땅한 우리를 신의 아들과 신의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그 빚을 갚아드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다시금 깊이 묵상함으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이 전한 복음 첫 부분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묵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굿뉴스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잠시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